긍휼을 베풀어야 나라를 구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긍휼과 자비 이 둘 다 가련함을 나타내는 한자어입니다만 차이가 있어요. 자비의 자자는 사랑이고 빚자는 슬픔이나 애석함을 나타냅니다. 사랑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긍휼의 긍자는 가련함을 느낀다. 휼자는 동정이나 애정을 나타낸다고 해요. 자비도 좋고 인애도 좋고 사랑도 다 좋은데 긍휼로 통일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그 신약에 저희들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옛 율법 구약을 새로운 틀 신약에 넣으시는데 독특하게 드러나는 곳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지난주일에 마태복음 5장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가지고 첫째로 율법을 인정하신 것이죠. 부정하신 것이 아니고 긍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욕하는 자 라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이 좀 다르죠? 급진적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 급진적인 해석이 어디서 나왔느냐? 유대인의 문서 장르에 속하는 지혜문학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율법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혜문학은 우리 성경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장르가 좀 다르거든요. 율법을 지혜와 도덕에 관한 짧은 가르침, 잠언 같은 책인데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너는 화내지 마. 그리고 용서해. 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지독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깨부수는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아, 유대인들은 나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거니 나쁘다, 나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아, 용서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좋다, 좋다, 좋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유대인들을 악마화했다라는. 예수님의 이 발상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두 손 들고 웰컴 하는 거죠. 용서하라. 그러나 시락 이게 유대인의 작품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 정확하게는 거의 170년 전 작품이에요. 유대주의의 용서하라는 말이 시라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을 미워하고 악마화하는 건 잘못이에요.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되는 이데올로기가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도 용서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분노와 진노 이것도 가증한 것이거늘 죄인은 이것을 붙잡느니라. 복수자는 여호와의 복수를 마주하리니 왜냐하면 저들의 죄를 엄히 여호와께서 기록하시기 때문이라.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라. 그리하면 네가 기도할 때 네 죄가 사하여지리라. 있잖아. 용서하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할 때 네 죄가 사하여지리라. 170년 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문서에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타인에게 화를 품고 주님의 치유를 기대하랴? 타인에게 긍휼하지 않고 헤세드 긍휼이 나옵니다. 긍휼하지 않고 누가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리요? 긍휼이라는 말이 유대인의 지혜 문학에도 나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의 실천을 율법의 성취로 봅니다. 순종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 봅니다. 이웃에 대하여 화를 내지 말라. 이웃의 결점을 너그럽게 다루도록 요구하는 유대 전통 안에 예수님을 모셔다 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율법을 뒤집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에 초점도 맞추면서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율법 순종에 대한 마태의 엄격한 권고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은 순종하는 제자들 교회도 긍휼과 사랑과 용서로 활력을 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창세기 가인의 6대 손자 라멕이 있습니다. 그가 조상 가인처럼 사람을 죽여뜨렸습니다. 조상님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이런 7배의 벌받는 시대입니다. 대신 우리 예수님은 긍휼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에 거듭 강조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걸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도 12장에도 인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다른데도 똑같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가지고 왔느냐. 긍휼이 해석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말씀이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 6장의 6절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글자 한자 틀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싸움을 거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만 쓸데 있다. 너희는 가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니, 병든 자한테 의사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격은 경구, 속담이에요, 속담. 자문이에요. 당연하다는 말이죠. 낯넣고 기억자들 모른다라는 속담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 있으세요? 속담에 대해서, 경구에 대해서는 시비 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격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접촉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파란 글자를 보십시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마가복음에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는 추가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 파급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구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경구는 반박하지 못하잖아요. 죄인들과 접촉에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책망을 받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선지자가 의미하는 바를 배우게 된다면 하나님은 헷세대의 하나님이시고 잘못해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정죄하지 않겠죠. 호세아서를 가보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쉽게 해서 하나님 야 제사 드리지 마라고 억지로 말리는 하나님이라는 것. 제사마저 드리지 말라.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은 이스라엘 포로들의 공공한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긍휼을 형상화, 상상력이죠. 형상화했던 호세아입니다. 이스라엘 프로젝트가 그 속에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구현, 실현되는 게 세리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명 강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개인의 도덕적인 혁명을 겨냥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라의 회복을 겨냥하는 의미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긍휼이? 헤세드가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나라 회복 그뿐만 아닙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호세아서 6장 1절 이러한 외침에 마태가 연결을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9절은 분열되고 부서진 나라 개인이 아니고 나라 이스라엘에게 치유를 베푸실 희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의미를 배우러 간다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앞에 뒤에 또 있습니다. 다 읽어야 됩니다. 보다 넓은 뜻의 성경 문맥을 바리새인들이 찾게 되면 제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시가 아닌 긍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회개로의 부르심을 발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세아 6장 6절을 또 사용하는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다.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하필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아니 안식일에 거짓합니까? 아 그거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보다 크니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또 호세아서 6장 6절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단원의 극치는 이겁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태만 써놓은 것이 아니고 마가도 써놓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다면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이 이름으로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관로로 쓰는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마가가 곡식을 따먹고 마을고 하는 이런 이야기의 주제와 결론을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마가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말 자체를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분이 다른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의 계명을 두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입술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권세가, 권위가 예수님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발전입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해석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입으로 선언하는 긍휼이 먼저야라고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가 담아낸 거예요. 자, 이제까지 저희들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긍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씩이나 마태에서 인용되는 재미난 케이스를 보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안경, 렌즈 하나를 더 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호세아서에서 드러난 율법의 목적이 긍휼이라는 핵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팔복에 긍휼을 베푸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도 그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또 있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분명히 마태에게는 긍휼이 중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혜서가 율법서를 해석하더라는 그게 넘버원이에요. 넘버투는 호세아서처럼 선지서가 또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요약을 한다면 율법이 있는데 하나는 지혜서가 해석하고 하나는 선지서가 해석하더라. 이렇게 되면 좀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니 모세오경을 예언서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질문할 수 있죠. 특히 유대인들은 질문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이 글을 쓰면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제대로 사용한 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결정할 렌즈가 될 수 있을까? 예, 의심하는 겁니다. 랍비 전통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맞물려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로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속죄한 이곳이 황폐해졌도다. 이거는 AD 70년이에요.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멸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있는 이 현재 랍비들의 코멘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화로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속죄한 이곳. 성전이죠. 내 아들아 슬퍼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이것만큼 효과적인 또 다른 속죄가 있을까?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바와 같이 긍휼이다라고 랍비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랍비처럼 성전 파괴 참극 직후에 살았던 작가 마태입니다. 그 시대 필요에 맞게 이스라엘의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시대에 맞게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25 때 혹은 뭐 IMF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시대의 전환점에서 두 사람 모두 호세아서 6장 6절을 조명하는 것, 즉 아까 랍비도 그렇고 우리 마태도 그렇고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시 읽어야 뭔가 돌파구가 열리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마태와 같이 예수님의 권위에 기초한 성경을 다시 읽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율법의 해석자로서 고유한 권한에 대한 인정입니다. 마태는 속죄의 대체 수단인 성전제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의 수단이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마련되었음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호세아에서의 긍휼 강조점이 성경 의미의 핵심을 가리키는 포인트였다라고 언제나 항상 두 번이나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현하라고 부름받은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선지서가 만들어내는 특이한 율법 해석을 통해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시편 25편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여호와의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구하는 자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길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이 혹은 예수님의 스토리를 전달해 줄 때 새로운 시각, 놀라운 안목으로 혹은 안경을 쓰면서까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진리인 양 거기에 매달려서 다른 해석을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마태처럼 여기서도 사용하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12장에도 사용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읽어내고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